시간에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의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빗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이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여, 보잘것없는 설교자가 단에 섰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가 될 줄 저희들이 믿나이다. 주,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즐거운 것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그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그 출애굽기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살펴왔는데 19장에 왔는데 이 19장은 출애굽기의 제2부가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그 두 단어를 선택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구속과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출애굽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장에까지 하나님의 구속,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 그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 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죠. 그리고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장차 어떻게 이방의 나라에까지 뻗쳐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18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고 있는데요.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9장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나 우리의 이 구분은 뭐 칼로 이렇게 물을 자르듯이 딱 떨어져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2부의 첫 번째 파트는 19장에서 24장까지인데 그 부분은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인 이 율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장막을 짓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2부 중에서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삶의 모든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후 설교를 하면서부터 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그 사역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오후 시간에는 굉장히 피곤해서 그 조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우리가 산소를 좀 사다가 오후 예배 전에 산소를 좀 틀어놓자. 그러니까 새로운 공기를 쫙 주입시키면 사람들이 덜 졸지 않겠느냐. 별 그 아이디어를 다 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후에 하고, 저는 이제 총 4주가 있으면 3주를 이제 오후에 했는데, 오전에는 그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 설교자를 향한 그 눈빛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그런 그 뭐랄까, 설교할 맛이 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로 딱 하면 완전히 이렇게 막 축 처진, 마치 그 퇴근 버스에 탄 그 사람들처럼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다 직장에서 쏟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그 퇴근 버스에 타서 막 조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생기가 없고 기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의 설교가 참 고민이 많이 돼서 제 아는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뉴욕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후 예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했더니 실제적인 뭐 조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오후 예배를 잘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만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제가 더 잘 준비하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네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3월이다. 세 달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세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왜 지금 하나님의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제3월이라고 하는 것과 시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과 장소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기록하는 이 모세는 출애굽한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생긴 그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또 애굽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법하고도 다릅니다. 또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그 시간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른 매우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시간 계산법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가 제3월이다 그리고 이곳은 시내 광야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다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의 그 가치를 계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에도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얼마 4300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의였는데 497주기. 왜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497주기가 된 것입니다. 할로윈을 섬기는 미국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지 497년이 지난 해가 바로 올해다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매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장소가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그 장소, 그래서 그 장소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 있고 하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기준이 재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비록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그 삶의 그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7시 30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TV 프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소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그런 일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3절에 보면 야곱 족속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실 때에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이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단어들 또 구절들을 그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에 그냥 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만약에 제가 19장을 설교한다 그러면 뭐 19장 앞뒤를 해가지고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봅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읽고, 그래서 최소한 10번, 20번까지 읽고 뭐 시간이 되면 더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번 읽을 때는 내용 파악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구절을 통해서, 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인데,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9장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19장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이 율법은 크리스찬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구약의 좀 탁월한 그런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들으려고 그런 세미나를 찾아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9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 이제 시내산 율법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20장부터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실수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이 십계명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생각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달라스 신학교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고전적인 세대주의라고 해서 클래시컬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서 그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남아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대를 일곱 세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이즘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그 손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준다라고 하는 힌트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7절에 보면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야곱,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 족장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성취하려고 한다. 너희들에게 그것을 더 확실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이곳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영원한 약속, 내가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복 주기로 한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해하지 말거라. 그래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너희들은 야곱의 족속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8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28장 12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8장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삼촌의 집으로 쫓겨가는 그런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라고 선하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숨을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숨어서 도망가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도망해야 할 만큼,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너무 약삭빠른 것이죠. 그리고 의리도 없는 형한테, 또 아버지에게 의리도 없는, 신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보다 너희들이 탁월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은 야곱 족속이라. 그래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라.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오해하지 말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것을 오해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9장 1절에서 6절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지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그 시간의 순서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19장에서 주신 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백성들답게 그렇게 삶을 살고 또 나 앞에 나올 때에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전체의 그 흐름을 따라서 또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지 아니하니까 한 부분만을 딱 떼서 그 자기들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강성렬 교수라고 하는 사람, 그 호남 신학대학의 그 구약학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강성렬 교수가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그 글을 소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이 있다.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재근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신학계에서 참 유명한 그 구약학 교수예요. 그 언약 부분을 이렇게 연구해서 박사가 되신 분인데 이 송재근 교수는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미 이제 두 사람이 그 결혼식 이전에 혼연 신고도 다 끝나고 법적으로 이제 결혼의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이미 사랑하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로 다 그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인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송재근 교수도 그렇고 또 이 강성렬 교수도 이 출애굽기 19장에 대해서 그 논평을 할 때에 이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속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죠. 그 맺어진 관계를 이제 공인하는 성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에 보면 이 5절과 6절은 좀 어려워요.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조건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또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잘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충돌을 빚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든지 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그 규정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사이를 가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제자들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절과 6절을 생각할 때에 율법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든 규율을 다 지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체벌을 하는 그런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마치 저녁을 짓는 어머니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짓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저녁 식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저녁 식탁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일하는 것은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무감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하셨으니 내가 억지로라도 먹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어머니의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이 참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냐. 어머니 내가 당신의 음식을 먹어줬으니까 이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그 사람의 그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많은 시간들을 내서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했는데 그 자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된 거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죠? 그것은 아내의 마음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업으로 시달린 그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지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울하고 나의 삶에 참 짐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그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한 적이 있죠. 몇 주 전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고 또 굴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실제적인 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열국 중에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공부를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희생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나의 유익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유익한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내가 맛있게 잘 먹으면 내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열방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상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내가 밥을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거부하는 그 아들은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항상 토를 달고 이걸 하면 저에게 뭘 줄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결코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학생은 선생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거룩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살아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참 여호수아를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세상 열방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상기하시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신분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이나 세상적인 지위는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지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저 사람은 뭔가 매력이 있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뭔가 좀 듣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빌 독립 장로교가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린빌 그 지역 사회에 깊숙이 이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그 소유된 것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